고린도전서 21번 메시지. 사람의 영은 사람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정을 암. 3. 2장 11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람의 영이 사람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그의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사정의 가장 내면적인 부분을 침투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반면에 사람의 생각은 피상적인 것들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관을 사용함. 뭔가를 실체화시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합당한 기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청각에 의해 소리를 실체화시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말할 때 당신이 청각 대신 후각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어떠한 소리도 실체화시키지 못할 것이며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말을 하지만 당신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실체화시키기 위해 틀린 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논쟁도 또한 틀린 기관을 사용하는 데 대한 오류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그의 아내에 대해 매우 기분 나쁘고 자기에게 대한 그녀의 태도로 말미암아 감정이 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여 그의 감정에서 영으로 돌이킨다면 그의 느낌은 변할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정죄하거나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녀를 이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에서 우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합당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과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영적인 일들을 알기 위해 우리가 합당한 기관, 즉 사람의 영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체험에 관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사용하도록 또한 전통적인 교훈을 기초로 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도록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교파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들의 정신력을 사용하도록 훈련받는 영구 집회까지 갔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훈련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통에 기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사용하는 대신 그들의 천연적인 생각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분석하고 구상화하고 철학적으로 연구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정신적인 활동의 기초는 성경이 아닌 전통입니다. 이러한 실행은 많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기독교 교사는 그의 저서에서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 하늘에만 계시며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 대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 전통적인 교리와 신학에 따라 생각을 사용하는 분명한 경우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늘에도 계시고 믿는 이들 안에도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주 예수님은 실제 영에 관해서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실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리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17절에 있는 실제 영이신 바로 그가 18절에 있는 주님 자신인 바로 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언급했다면 그 후 1세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아들이었을 것입니다. 19절에서 주님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조금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주님의 첫 번째 오심 이래로 지나간 1900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러한 표현으로 수년이나 심지어 수주일까지도 의미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리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상은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사흘 후, 즉 그분이 부활하신 날에 그의 제자들은 그분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아침에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 저녁에 제자들의 한 무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그분을 본 것은 잠시 후였습니다. 19절 끝에서 주 예수님은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살게 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 너희 안에서 살고 너희는 나로 인해 살게 되리라. 이 일은 그분이 부활하신 날 밤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그러므로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그들 안으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영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이신 그분 자신과 모든 것을 그들 안으로 분배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이 14장부터 16장에 걸쳐 말한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으신 후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서 살기 시작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로 인해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주님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날에 내가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으리라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수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성령으로 그들 안에 대표되어지는 것에 관해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너희 안에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의 계시에 입각하여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단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듯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거한다는 것은 머무르고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즉 그분은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대표가 아닌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양방면을 붙잡음.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주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와서 그와 함께 그들의 거처를 삼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와 반대입니다. 첫째로 거기에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둘째로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가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관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르침은 진리의 한 면만을 강조하여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있고 성령은 믿는 이들 안에서 그분을 대표하여 땅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관한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전적으로 무시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또한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두 계시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는 진리의 양면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난 세기에 로버트 고벳은 거룩한 진리의 이중성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모든 것에서처럼 성경에 있는 거룩한 진리에도 두 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한 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성령을 내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진리의 다른 면은 그리스도 자신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한 면만을 강조하고 다른 방면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많은 문제들과 논쟁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돌이켜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와 거룩한 진리의 양 방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삼일성의 진리, 즉 삼일 하나님에는 두 면이 있습니다. 삼일이라는 단어는 셋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셋과 하나를 의미하는 라틴어 어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셋 하나이십니다. 성경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시며 또한 그분은 셋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삼일이시라는 것, 즉 셋 하나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할 필요성. 천연적인 생각 안에 머무르는 것과 전통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이해하기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일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것을 알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한다고 합시다. 그의 정신적인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그의 영으로 돌이킨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그의 정신력에 따르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연적인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으로 돌이킨다면 즉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어 그는 기도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은 확실히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어떤 이들은 한 도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데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변명은 그들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행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영으로 돌이켜 신약을 읽는다면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며 오 주여, 당신은 유일하고 당신의 교회 또한 유일합니다. 주여, 당신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입니다. 이제 나는 한 머리와 한 몸이 있음을 봅니다. 나는 또한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의 표현이 유일하게 하나여야 함을 봅니다. 주여, 한 도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천연적인 생각만을 사용하는 하나의 그림이 있지만 영적인 것들을 감지하기 위하여 영으로 돌이키는 또 하나의 그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영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의 상태와 사정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장에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고린도인들은 여전히 너희의 헬라 철학적인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모른다. 생각으로는 사람에 대한 사정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너희는 너희의 상태와 위치와 사정과 필요와 운명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매우 영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고 눈이 멀었다. 나는 나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을 안다. 사람의 영만이 사람의 사정을 안다. 너희는 너희 생각만을 사용하고 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체험에 관하여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틀린 위치에 서 있고 틀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게다가 너희는 너희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을 잃고 있다. 너희는 심지어 너희 자신의 운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사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알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우리 중에 몇몇조차도 그들 자신을 합당하게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틀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고백하지 않았고 그분의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관한 많은 사정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 안에서 자랑하고 그들이 옳고 온 교회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틀리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들 자신에 관해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그들의 영을 사용하지 않은 데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으로 돌이켜 영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오 주여, 나는 틀린 자입니다. 나는 모든 것에서 틀려 있고 모든 사람에게 틀려 있습니다. 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 안으로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게 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계속 연합된 영 안에서, 즉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사람의 영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매일매일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고 누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의아해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집회에 오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상태와 처지에서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예비하심에 대한 표적을 어디서 놓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고 그분의 사하심을 구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시고자 갈망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누리게 하고 교회 생활을 위해 더더욱 갈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영은 사람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는 것에 대한 체험입니다.